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배를 타고 이쪽 저쪽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계속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셔서 두로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아마 대략 거리가 50km 정도 떨어진 북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걸어서 가셨을 텐데 그 멀리 지금 이동하신 것이죠. 왜 그러하셨는가? 계속 보면 아무도 모르게 좀 들어가 있으려고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는데 이제 거기서 보이는 반응은 예수께서 의도하셨던 것과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죠. 그래서 예수께서 의도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예수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예수께 몰려들기도 하고 또 예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도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좀 그와 같은 오해를 잠재우려고 하셨던 뜻인지 하여튼 그 저 북쪽 이방의 지역으로 이동하신 것이죠. 이제 아무도 모르게 좀 가만히 계시려고 뜻하셨던 것 같은데 25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예수의 동태를 아주 유심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어린 딸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이 문제가 무언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 같죠. 그리고 예수가 어디 계셨는지 찾아내지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습니다. 자, 이 여인은 누구인가? 26절은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이방인 여인이 예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려 있으니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어떻게 들리십니까? 신랄한 말씀이시죠. 여인에게 지금 어떤 여인일까요?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에게 하실 말씀으로는 좀 지나쳐 보이죠. 여기 개들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유대인들은 많이 불렀는데 지금 이 어머니에게 네 딸 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주 모욕적이고 조롱이 담겨있는 말일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앞에 가만히 무릎 꿇고 있기는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신랄한 반응은 좀 유별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면 앞에 6장 34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앞에 있던 사건인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 오병이어 사건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8장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그 오늘 본문 다음인데 8장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 먹을 것만 없이 배고픈 모습만 보아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4천 명을 역시 떡과 물고기로 먹이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본적인 태도, 사람들을 향한 태도는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배고픈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불쌍한 여인 앞에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보통은 불쌍히 여기시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시는데 이상스럽게도 싸우자고 달려드시는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죠. 그 대표적인 대상이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도 보면 7장 1절로 가보시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나오는데 거기 7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어서 이제 묻지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이 어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버리고 장로들 전통 지키느라 애쓰고 있구나. 잘한다. 예, 조롱조죠.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확 돌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내 떡은 개들한테는 못 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태도를 보이실 때는 이게 왜 이러실까 이제 물어야 맞죠.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께서 평소와 이런 다른 태도를 보이실 때는 이제 여기서 뭔가 음미해야 할 것이 있다,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그 이제 우리 시선을 끄는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갖게 될 질문은 이런 것이죠. 지금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눈에 띄는 일을 벌이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지금 여기서 이 장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와 이 여인 사이의 대화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제 묻게 되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찾기 위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해주고 있죠. 첫 부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말씀하시고 끝부분에 예루살렘 죽음을 겪으시면서 하신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 이르기까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이동 경로에 대한 이야기가 모여 있는데 오늘 그 읽은 본문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그 마가복음이 셋으로 그 구분하여 소개해주고 있는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6장 6절로 넘어가 보시죠. 6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갈릴리의 세 번째 사역에 대한 내용인데 그 전까지는 갈릴리 호수 서편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혼자 다니시지 않고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여러 지역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또 귀신을 내쫓아주는 사역들을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하시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이제 갈릴리 서편에만 주로 계시지 않고 바다를 계속 그 갈릴리 호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두로와 그리고 뒤에 이제 보면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을 넓게 다니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여기 이제 모아놓고 있죠. 그런데 이 그 세 번째 갈릴리의 세 번째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 그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떡이라는 단어죠. 오늘 본문에도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는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떡 얘기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 내내 지금 반복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6장 30절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떡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이 사건이죠.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 쫓아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리고 아무도,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건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드디어는 그들이 배고픈 걸 아시고 먹이려고 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떡과 물고기 몇 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라고 이제 기록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45절에 가보시면,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을 시작하신 이후에 이상스럽게 제자들을 자꾸 재촉을 해서 바다 건너로, 호수 건너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남으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시는 중에 47절, 48절을 보면 홀로 무태 계시며 기도하고 계셨는데 이제 바람이 거세지는 것을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이었던 것 같은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시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지요. 자,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사이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근처에 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하면 그가 바다 위로 건너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질렀다라고 얘기하죠. 깜짝 놀라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거시죠. 안심하여라. 나다. 유령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잠잠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이 일이 제자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심히 놀라는 것으로 반응하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52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병이어를 겪었으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그저 배고픈 사람 배 채워주는 사건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이 목자 같은 분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넘어서서 예수라는 분은 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대체 누구이길래 바람이 잠잠해진단 말인가 하고 여전히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첫 번째 떡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떡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은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장 1절에도 다시 나오죠. 7장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파견이 되어 옵니다. 자,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인간인지 선지자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보낸 것 같죠. 근데 그들이 예수 옆에 와보니까 눈길을 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이건 밑에 본문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정한 채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힌 것이죠.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거 묻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부터 하는 것이죠.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것부터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응수를 하시죠. 질문 잘했다. 그래,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지금 너희가 나한테 물어야 할게 겨우 그런 것이냐? 너희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옛부터 그렇게 잘못하는 것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셨다.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려 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세게 나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겨우 이 질문했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그 폭로를 하시죠. 8절에서 보듯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는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만 얘기하고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14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자, 내가 지금 왜 장로들의 전통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아느냐에 대해서 무리를 다시 불러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해서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 나한테 질문하여 왔는데 너희 잘 생각해 보아라. 사람의 정결함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잘 추스른다고 해서 걸러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문제는 사람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17절에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다시 그 비유를 묻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을 듣고 다시 얘기하시죠.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해서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시죠. 이제 떡으로 시작된 얘기였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시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 그건 구약 때부터 중요한 문제였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부정한 것을 버리고 정결하게 되는 일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무언가 장로들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지키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죠. 문제를 잘못 파악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정결함의 문제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 무언가를 걸러내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문제는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서 계속 더러운 것이 나오니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면 너희 마음에 무언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가르침을 마무리하신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 24절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두로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앞에 와 있는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자녀들에게 떡 줄 생각이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자녀들은 어떤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앞에 보면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음속에서 계속 더러운 것이 나오는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죠. 그 더러운 마음, 더러운 것이 나오는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들을 정말 채워서 더 이상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떡을 예수는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런 떡의 문제를 묻고 있지 않고 이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있죠. 자, 그런 형편에 지금 예수께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여인에게 와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배불리 먹게 하려고 와 있는데 자녀들은 이 떡에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와서 그 떡 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인이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는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인의 대답을 보실까요? 28절에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잘 모르지만 선생님이 떡을 주려고 와 있는 거 그거 압니다. 그리고 많이 주시려고 하는 것도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떡 한 덩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저 그것이라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처음으로 예수께서 주려는 떡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 보면 예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너는 개들이다, 개들의 족속이다, 나는 너희에게 마음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연이 여기 있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은 8장에 이어지고 있죠. 8장 1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하고 얘기하시죠. 자, 여기는 아마도 갈릴리 호수 저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들 땅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이죠. 근데 이방인들도 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갖고 왔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모여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역시 여기도 남자만 4천 명이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이 지금 예수를 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쫓았는지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냥 계속 있죠. 마치 지금 예수께서 여인에게 했던 말씀 같은 일을 행동으로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겐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보이시는 것처럼 사흘 동안 지금 안 떠나고 있는데 예수께서 배도 안 채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나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계속 있을 것이냐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이 되도록 예수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떠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사흘이 지나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무 불쌍하다. 이건 사흘째 드신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내내 불쌍하셨겠죠. 불쌍하다.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다. 자, 그냥 보내면 얘들이 굶었기 때문에 길에서 쓰러질 수도 있겠다. 어찌하면 좋을까? 라고 이제 제자들한테 말을 거시고 있는 거죠. 자, 제자들이 뭐라고 답하는지 4절을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참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제자들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다 경험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주 비슷한 상황에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들 불쌍한데 먹이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배불리게 할 떡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며 다가오실 때 그 상태 그대로 지금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 모습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이 되죠. 14절로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이제 다른 이때 이제 4천 명 다 먹이시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있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배 타고 제자들하고 움직이시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 얘기하죠. 자, 작은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먹을 걸 챙겨서 왔어야 되는데 이제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참 예수님 제자들도 한둘이 아니었는데 떡 한 개 챙겨와서 이제 선생님 겨우 드릴 만큼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께서 문득 누룩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제 누룩은 이제 빵 전체에 퍼져서 부풀게 하는 것이니까 일단 들어오면 어떤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가르침, 잘못된 교훈 이제 이런 것이겠죠. 그거 조심해라. 이제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중인데 제자들은 그 얘기 듣고 누룩에 대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우리에게 떡이 없음을 아시는 것이로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떡하고 제자들이 말하는 떡은 계속 어긋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역정을 내시는 것 같죠. 그게 1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예, 대답은 잘합니다. 또 일곱 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제자들이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5,000명 먹이셨던 거 몇 광주리, 몇 바구니 남았는지 다 압니다. 자, 4,000명 먹이실 때도 옆에 있었으니까 다 알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떡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하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시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한 오해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죠. 앞으로 11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1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님하고 만났던 바리새인, 뭐 그 똑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에게 또 다가왔죠. 자, 힐난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욕부터 하면서 다가와 있죠. 자, 하늘에서 온 그 선지자 같지 않다, 부족하다, 사람들은 많이 따르지만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고 하죠. 그것이 이제 시험하여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고 얘기하죠. 자, 사람들도 좋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그 선지자인지 다시는 의심치 않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탄식하셨을까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내내 혼자 계시지 않고 사람들 속에 계셨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으셨죠. 그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탄식하시죠. 뭘 더 보여달라는 말이냐? 뭘 보여주면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왔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내게는 없다. 5,000명을 먹인 사건으로도, 4,000명을 먹인 사건으로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면 내가 무엇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더 설명할 수 있겠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사역 내내 예수께서 경험하신 일은 예수님에 대한 뭘 이해였습니다. 갈릴리 내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갈릴리 사역에 대한 결과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죠. 앞에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갈릴리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의 마무리 부분인데 거기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죠. 3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 앞에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 안식일에 자꾸 병자를 고치고 무언가 하는 걸 보면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던 중이죠. 그래서 고발하려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아시는데 굳이 예수께서 3절에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에 일어서라고 하시죠. 한가운데 사람들 다 알아볼 만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키워버리십니다. 사실 다음날 고쳐주셔도 별 불만이 없었을 텐데 안식일에 일으키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들이 잠잠하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심으로 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병자를 고치는 일, 그것이 안식일의 원래 목적 아니더냐, 안식하여 맞는 것 아니더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역의 마무리였죠. 자,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6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까? 자, 예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하시다가 고향 나사렛에 가십니다. 근데 그 나사렛에서 가르치시니까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지 못하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떻게 컸는지 내가 다 안다고,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끝부분에 보듯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고향에서만 배척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것 안 지키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을 계속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향에서도 지금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이 시점에서도 그와 같은 저항이 지금 부딪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시면 병자는 못 고쳐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병자를 고쳐서 안수하실 분이었지만 소수였다라고 얘기하죠. 자, 예수께서 행하려고 하시는 권능,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보이려고 하시는 메시지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여기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주변 지역 사역, 오늘 읽은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 사역의 사역 내내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것은 반대와 오해와 무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예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7장 24절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은 마땅하지 않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나는 지금 자녀들에게 떡을 주려고 왔다. 그들이 찾는 배만 부르면 되는 떡 말고 그들의 마음의 문제, 그들의 본질을 건드려야 할 그 떡, 그것을 채울 떡을 주려고 왔는데 내가 그렇게 자녀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녀들에게 떡을 주러 왔는데 아무도 그 떡에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그 일로 탄식하며 여기까지 와 있는 나에게, 이방인인 내가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떡을 안 주려고 하시는 얘기일까요? 아마 이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이 이방인 여인과 이 마음의 대화를 시작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여인이 이렇게 반응하죠. 주여, 옳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 많은 걸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하려고 하시는 거 저 압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떡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저 그거 압니다. 그리고 배부르도록 주려고 하시는 거 저 압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떡 주려고 오시는 거 잘하신 일입니다. 배불리 넘치도록 주실 것이니 그러니 저에게 한 가지 청이 있다면 저를 내치지는 말아주시고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떨어진다면 그거는 저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자기 거, 내 목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이 주여라고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를 주여라고 부른 유일한 이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이라고 부를 만한 분인지 제가 압니다. 참 좋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오신 분인지 압니다. 그러나 아무도 받지 못하고 있군요. 주님, 자녀들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 그거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시다가 남는다면, 자, 우린 알고 있죠. 열두 바구니에 남는 것이 있다면, 일곱 광주리에 더 이상 못 먹겠다고 남는 게 있다면, 그거라도 흘려주신다면 그러면 저는 살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주시는 그 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찾는 떡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반응에 대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가 그렇게 말하였구나. 돌아가도 좋다. 더 이상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기다리며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죠. 자, 돌아갔더니 집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귀신 들린 자는 침상에 누워있지 못하겠죠.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쏘다니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가, 그 어린 딸아이가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서 마음에 격려와 위로를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도망가셨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알아본 사람을 여기 마가복음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께 모여있지요. 하나님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 예수에게서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처럼 그저 배고픈 것을 해결해달라는 떡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계속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 개입해 주셔야겠습니다. 개입을 안 해주신다면 이제까지 신실하신 것 다 제가 취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까지 기도하고 있다면, 혹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둘러싸고 있던 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표적을 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떡 얘기만 나오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에게서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 더러운 것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너희 마음에 내가 채워줄 떡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에게서 구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떡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방인들도 예수께서 배를 채워주시지도 않는데 사흘이나 예수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예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그저 상 아래 개처럼 기다리고 있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주여라고 말하는 말에 어울리는 태도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에게서 구원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대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부르도록 넘치도록 줄 것이 있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없어서 내 인생은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느껴질 그런 방식을 통해 주께서 선하다고 여기시는 때에, 가장 좋은 때라고 때가 찼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의 좋은 떡을 주실 것이죠. 그때까지 기다리고 주 앞에 순종한다면 우리도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주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 이때만이 아니라 우리 때에도 예수님은 계속 오해받고 계시고 그리고 아무도 그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인처럼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시죠.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알아보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으로 도전을 받아 우리의 신앙에 열심을 더하게 될 때 우리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에 훨씬 못 미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못 알아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떡이 무엇인가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떡이라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든 기다리고 있겠다고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